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려움의 때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시고 또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여러 형편과 사정상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참 두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상황도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이 일로 인해서 직장을 일터를 잃어버린 분들도 덜어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참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영적으로는 죄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영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일어서라는 책에서 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만난 그 일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회자들의 타락이 참 심각하다,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명망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만 이 성 스캔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그 목사님이 일주일 뒤에 그러한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심각한 영적인 타락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인 타락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라졌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만 멸망당했던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떠올리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 실상과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400년 동안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하나님과는 무관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죄악된 그 실상과 그 자아를, 그 옛 삶을 홍해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반석에서 난 신령한 음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찬을 받은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극심한 노예 생활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누구 한 사람도 그 은혜를 피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수만 누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렸어요. 1절에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2절에도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고, 3절에서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죄를 즐겨하며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모두가 다 누렸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악, 그 죄의 즐거움을 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보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본보기인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지 못하게 해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속이며 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그 악한 마귀의 권세가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미 선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너,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너, 자만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교만 가운데 있는 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심각하게 들려지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며 사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가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은 있지만 제가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음행을 저질렀다고요? 아유, 제가 얼마나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타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파티를 즐겨요. 근데 그때는 모세, 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고 올라간 그 지도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그 우상에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 그것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내 마음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되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나오는 기다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그리고 염려함,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가 의지할 무언가를 향하여 내 마음을 투영시켜서 그것을 위로 삼는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상황,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8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간음죄, 흔치 않은 죄이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음행,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고 그리고 행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25장에 이 사건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사서 하루에 2만 3천 명, 그리고 전체 합계 2만 4천 명이 연병에 죽게 돼요.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리는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절제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했어요.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배제된 육체적인 욕망과 본능에 이끌려지는 성적인 모든 행위가 여러분 음행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음행에 대한 말씀을 전하죠.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일, 이방 사람들도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왜 그렇게 타락한 것이냐?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그 성도들 안에 예수를 믿고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은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이 다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체적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음행하고 마음으로 간음한 죄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9절에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홍해길을 따라 이제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을 피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에돔이 겨루어서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백성들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아니 쉬운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게 하시는 거야? 아, 이 길로 가면 되잖아. 근데 굳이 모아서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엄청난 백성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불뱀을 쏟아져 내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해요. 네 가지 열거된 죄 중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작은 죄처럼 보이죠. 불평했다. 아, 불평할 수도 있지. 아, 좀 부족하면 불평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우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네 가지 죄 중에 이 불평과 원망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해 원망해요. 고기를 달라 해서 고기를 주었더니 더 큰 것을 바래요. 애굽 땅에서 더 풍족한 것을 먹었을 것을. 물을 달라 목마르다 했을 때, 물을 주었을 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입술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계시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악이 불평하는 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와 거리가 먼 죄악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죄악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성찬을 받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다 받잖아요. 여러분,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세례받은 교인이라는 거, 그거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선한 목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 그거 확인하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성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이 그의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독교의 성례는 마법이 아닙니다. 성례가 당신에게 저절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례가 엄청난 특권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책임에 태만해져서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대다수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찬식을 진행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은 억지스럽게 성찬을 먹이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때로 보게 돼요. 그 모습이 꼭 무슨 귀한 보약을 먹이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먹어야 돼. 좋은 거야.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찬을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성찬을 받아 먹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된 우리 자신이 성찬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찬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 교회 와서 십주 양육 받고 세례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안심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첫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 첫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죄악에 쉽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은 또한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17절에 성찬에 대해서 연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들이 또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죄악을 멀리해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 하나의 죄악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8절에 가늠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가늠을 하였고. 9절에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10절에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얼마, 그 소수, 그 몇 사람의 죄 때문에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1세대 출애굽 성도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얼마가, 그 소수가, 그 몇 사람 때문에.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또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 음식도 아주 마음대로 먹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상 음식에 무슨 나쁜 기운은 없잖아. 아,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맞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죠.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모습 자체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시험당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어. 제단에도 여전히 참여하고 예전에 참여했던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그 무지함, 그리고 경솔함, 구원받은 자의 그 백성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홀히 하고 경히 여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겁니까? 우상은 우상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자기가 유대인처럼 됐다고 했어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동기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과 같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과 동참하고 연합할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역사는 날로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은 날로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능히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일까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제 받은 오늘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받은 큰 충격적인 은혜, 감격적인 그 은혜로 1년이 지난 오늘을 결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매 순간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만 우리가 승리하는 때인 것이에요. 우상 숭배나 음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 작은 분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작은 일로, 사소한 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죄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 상담가이고 기독교 작가인 폴 트림 목사님이 하루는 그 자신의 아들 친구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 자기 아들이 그 친구 녀석과 함께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는 이 얼굴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있는 아내에게 달려가요.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폴트린 목사님의 아내가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가서 기도 좀 하고 오세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녀석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게 생겼어? 아니, 아들을 위한 기도 말고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좀 하세요. 목사님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그때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썽쟁이 아들을 만지시기 시작했다 하는 믿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친구가 그 자기 엄마에게 그 잘못을 고백하게 한 것은 결코 그것은 그 아들의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 애 엄마가 자신에게, 목사님 자신에게 그 힘든 전화를 하게 한 것도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히지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뒤늦게 돌아왔습니다. 두어 시간 정도 쉬게 했다가 아들의 방으로 조용히 찾아갔어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니?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너에게 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니? 아들이 자기를 올려다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는 원래 빛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어둠 속으로 한 발짝을 내디뎠구나. 아빠는 네가 어둠 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빛 가운데 살렴. 그 말을 전해주고 폴트리 목사님이 아들의 방을 나오는 순간에 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가지 마세요. 고개를 돌렸더니 아이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울먹이고 있었어요. 아빠, 빛 가운데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아빠가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그 부자의 깊은 대화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의 하나님이 적시에 내게 아들에 대한 잘못을 밝혀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은혜로운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면 당장 아들을 찾아가서 심한 말을 퍼부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하고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독선적인 분노를 바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만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부어집니다. 왜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순간에만 우리 삶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매 순간 주 예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먼저 같이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